비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저녁,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한 곳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본선거 진출의 티켓을 거머쥘 중요한 투표인 만큼 모두들 가슴 졸이며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주는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뉴욕주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3대 주지사를 역임했고 38대 아놀드 슈왈제네거 등 46년 동안 32년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직했을 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곳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등 진보적으로 정치 지향이 바뀌면서 캘리포니아도 민주당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오렌지 카운티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 만큼 후보들의 승리를 예상하는 축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녀가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미셸 박 스틸 위원. 그녀의 이름 앞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Oh, 당신에게 경쟁자가 없어요. 해내셨어요.
네, 당선이에요. 경쟁자가 두 명이 있었지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선 도전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한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65% 표를 받았어요. 저는 당선 확정이에요. 다른 후보 선거 행사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당신이 이길 거라 말했죠?
미셸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제 선거구에 한인들이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의원님께서 전화 마케팅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제 에이션들이 좀 더 나가야 되는데 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영김 연방 하원 의원 출마 후보를 찾아간 미셸 박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자리는 90년도 김창준 씨 이후 26년간 한 명의 한인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명의 타민족 아시안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당선되어 중요한 직위에서 그들의 정치적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이미그레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슈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카운티 슈퍼바이저란 직책은 한국인들에겐 생소한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5명의 슈퍼바이저를 선출직으로 뽑습니다.
Okay, so when they are not really sure that you know how much rate it will be. So
올해 예산이 얼마나 측정될지 몰라서 작년 예산을 비교해서 매년 인상대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Yeah.
한국 가서 슈퍼바이저라니까 어느 마켓에서 일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슈퍼바이저라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안에 34개의 시가 있어요. 주의 주지사가 하는 거, 시의 시장이 하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는 이 포지션이 없더라고요. 4년의 term이 있고 두 번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명이 elected 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고 인구 320만 명에 한해 예산은 68억 달러로 한화로 7조에 이릅니다. 미셸 박 위원은 2014년 한인 최초로 슈퍼바이저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방대한 카운티의 예산과 행정을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She has a definite philosophy, a political philosophy.
박 의원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치 철학은 세금으로 거둬진 공공자금 사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함이에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그 돈을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평범한 현모양처를 꿈꾸던 그녀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미국의 한인 동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1992년 발생한 4.29 폭동 사태였습니다.
지난밤 코리아타운은 마치 유령의 도시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잔해가 그대로 일부 지역에는 널려 있습니다.
모두가 총으로 무장을 하고 밤낮으로 자신들의 상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을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LA 한인타운은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백인 경찰과 흑인들의 갈등을 잠재우는데 엉뚱하게도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불빌러고 총 쏘고 뭐 완전 전쟁터였죠 그 당시. 무정부 상태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남천 지키다가 이제 저희 경비원이 총을 맞고 죽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차에 벌써 총알이 여러 개 벌써 박혔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한 5, 6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랬는 내 모든 것을 번아웃 시키니까 그 어떤 분노 좌절감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믿었던 정치인도 경찰들도 그 누구도 한인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4.29 폭동 사태의 긴박성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라디오 코리아의 최영우 앵커.
이제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이 계속 전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어디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와 어디에 있는 레코스토어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뭡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저 옆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그 옆집이 지금 한국분인데 이분은 안 계시네요. 미리 들어가셨어요. 거기가 뭡니까? 그러고 뭐뭐뭐라는 옷집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그 옷집 주인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니 빨리 저 가셔서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스와밋 안에 옷가게, 자니스 옷가게에 지금 난동자들이 그 침입해갖고요. 물건을 다 꺼내오고 있고요.
네.
바로 옆에서 그 굉장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디요?
그 붙어있는 건물인데요.
그거 어떻게 드디어 소방차가 갈 수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소방차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른 지역을 또 커버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매 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방송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우니까 방송하는 사람도 같이 울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도 없었고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파워도 아주 위협했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바로 정치적이구나 라는 것을 전부 알았다는 게 바로 그 4.29 폭동 때였어요.
4.29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일하던 일터라든지 자기네 빌딩이라든지 그게 다 타고 이러는데 나와서 자기 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는 거를 미디어에서 완전히 무슨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국은 한국 그 커뮤니티를 완전히 그러니까 abandon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셸 박 위원은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몇몇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막 흥분을 해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미디어에 나가서 메인 미디어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이러고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는 그녀는 그 길로 1993년 LA 시장에 출마한 리처든 리오든 선거 캠프로 들어가 일을 시작으로 LA 소방국과 LA 공항, 아동복지국의 정책 자문인에 전격 발탁되면서 정치인의 이력을 착실하게 쌓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8년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내면서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을 위해서 한글로 제작된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억울한 동포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요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는 카운티 미팅이 있는 날.
안건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다 이제 괜찮다고 하다가도 다섯 명이 다 선거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긴장되는 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밀고 나가고 싶은 거 밀고 나가고. First or you want me to go first? Ethan's here. John Wayne Day. John Wayne.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존 웨인의 날이라 에던 씨가 와 있는데요. 괜찮죠?
그럼 3년 되면서 많이 이제 친해져서 처음에 6개월은 서로 알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Okay, good morning. Welcome to the presentation portion of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일 그러니까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홈리스 이슈인데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 한 3배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홈리스 피플이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4,792명이 있어요.
특히 마약 중독과 에이즈에 걸린 노숙자들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주사바늘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This January, the city of Santa Ana chose not to renew the needle exchange permit.
올해 1월부터 산타하나시는 수많은 주사기가 공공장소와 도서관 책꽂이에서 발견되어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주사기보다 먼저라는 걸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알립니다.
올해 결혼 37년 차인 두 부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션 씨는 부인이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Oh, the very first time was 2006, and I thought it was a terrible idea.
아내가 2006년도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정치는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죠. 미셸은 독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강하죠. 선거도 잘했어요.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everything is, you know, really stagnant. Everyone's fighting.
현재의 정치 환경은 모든 것이 정체돼 있고 서로가 싸우고 양보가 없어요. 엄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또한 좋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세요. 전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가 카운티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숨기는 것도 많고 또 안 해야 될 말 안 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 뱉어놓고 딜리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명이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 릴리스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에게 리더십상을 수여하는 행사장.
others, you are learning that at the same time.
여러분은 봉사할 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힘을 키워야 더 이상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미셸 박 위원. 권익신장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정치인 수업.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녀는 지금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으로 가야 되는데 2020년에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리아랑 미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모두에게나 친절하고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거든요.
첫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 이민 1세 중에서는 선출직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랐는 줄 아는데 우리 똑같은 이민 1세로서 그 어떤 성성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똑같은 기쁨을 누리죠.
저희들이 기꺼이 도와서 이제 한인사회를 잘 알리고 미셸이 이제 연방정부로 가서 좀 더 그 넓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침에요. 남편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요. 브렉퍼스트 만들어주고 주말에 바지 데려주고요. 저 살림도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노력하는 엄마, 노력하는 부인.
정치인이기 전에 성실한 엄마이고 싶은 그녀. 하지만 사회의 불의와는 당당히 맞서는 강한 정치인. 그녀의 이름은 철의 여인. 미셸 박 스테일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미 연방 하원의원에 오른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주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품에도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쓴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컬러는 단색화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색이에요. 저의 색은 물론 어떤 통합과 그다음에 이해력과 그다음에 누가의 관객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썼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 단편적인 실례로 봐서 그 메인 작품인 침묵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 작품을 보게라도 그 흐름 효과라든가 아니면 풀도 그래 단순한 풀이 아니라 그 풀에 숨어 있는 그 어떠한 보편화된 그런 색깔, 그런 색깔들을 여러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외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초록 색깔과 흰색과 블랙과 이런 색깔이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놓고 봤을 때 이 색들이 가지는 그 여러 가지의 그 특유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가까이와 먼 곳에 있는 색깔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런 것들 말로 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색을 쓰면서 그리고 또 강렬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것도 적지 않게 넣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잔잔하고 평온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공포나 희망, 또 즐거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영 씨의 작품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와 또 가까이서 봤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거로 또 간단하게 또 말하면 관객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를 찾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 네, 그런 분들이 저희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좀 모호한 색깔 같다. 네, 이렇게 아마 생각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마 좀 많이 의도해서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음으로 해서 예, 단순화적으로 떨어지는 그냥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예, 저의 그런 생각이 이 작품 속에 컬러라든가 이미지에 녹여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전주영 씨는 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기억 속의 경험을 기반으로 또 다른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는 게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나쁜 거는 지우려고 좋은 거는 계속 찾으려고 하는 기억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좋은 나쁜 기억은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고 좋은 기억은 금방 또 잊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특유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 기억 자체가 오직 기억밖에 없잖아요. 저는 기록 기억 데이터가 없어요. 오직 기억 속에서 북한이 있고 기억 속에서 저희 삶이 있어요. 저희 기억과 저희 데이터는 정말 저희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끌어내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런 첨단적인 과학적인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나니까 오직 기억 속에 많이 의존하고 기억 속에서의 존재하는 그 공간이고 기억 속에서만의 존재하는 색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이미지를 끌어내다가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영 씨는 이 생각을 멈추질 못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또 현재는 그 생각으로 또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물을 보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글자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 꽃이 왜 이렇게 생겼고 꽃잎이 왜 이렇게 생겼던가를 직접 뜯어보고 만져보고 분해해봤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지금 그냥 저는 사물을 그렇게 스쳐 지나치지는 않아요. 저의 그 여러 가지의 카메라에 담긴 저희 핸드폰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냥 걸어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걸어가면서의 그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런 패턴들을 저는 저장하고 기억하고 예. 그렇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저의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작품에 관한 영감을 얻는 전주영 씨. 이제는 자신만의 색채를 갖고 활발히 작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작가 활동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는데요.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세 번째,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 이어서 영국 왕실의 정식 인가를 받고 미국 신대륙에 세워진 고등 교육기관입니다. 1746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영국 조지 2세 국왕의 칙령을 받아서 뉴저지 지역의 뉴저지 칼리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38년간 미국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 영국 왕실에서 미국 식민지 대륙에 대학 설립을 인준하게 될 때에는 식민지의 지도자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어와 순수 학문을 가르친다는 교육 현장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파를 초월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문장을 넣어 문호 개방을 허용했고요. 개교하면서부터 지식과 이성을 탐구하며 전달하는 사명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학부에서부터 연구중심 대학교입니다. 연구중심 대학교라는 것은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대학 학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를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뉴저지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조나산 디킨스 목사의 응접실에서 1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고 해요.
개교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747년에 조나단 디킨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뉴저지 노학에서 목회를 하시던 에런 보르 목사님이 이 신생 대학교의 총장을 맡기로 하고 캠퍼스도 자신의 목회지가 있는 노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최초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1756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에런 보르 총장은 다시 대학을 지금의 캠퍼스가 있는 프린스턴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네, 이 에른버르 총장은 프린스턴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 당시 뉴저지 주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교사를 신축하고 네서홀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영국 국왕인 윌리엄 3세를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이 건물은 당시 신대륙에서 단일 학교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었고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치르는 동안 프린스턴의 단일 교사였던 이 네서 홀은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차례로 점령당하는 격전지이자 군대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777년 1월 3일 프린스턴 대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린스턴 교정에서 마지막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던 전투 사령관이자 훗날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마지막 공격으로 영국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 상흔이 아직도 프린스턴 교정에 남아있고 1956년 네서홀 설립 200주년 때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센트짜리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지요.
네, 1783년 네서홀에서 당시 미국의 의회격인 연합회의가 처음 모이는 영광을 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는 1783년 6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록 몇 달간이긴 하지만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수도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교가 설립된 지 150년 만에 학교의 이름을 바꿉니다. 1896년 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부지가 있는 프린스턴 시를 기념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개명하는데요. 당시 교수진의 대표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자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02년에 윌슨 교수는 프린스턴의 13대 총장에 선출되는데요. 네, 어쩐지 많이 듣던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예, 한국민에게도 익숙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창했던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이 윌슨 총장 시절 프린스턴이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거듭해왔지만요. 윌슨 총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그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적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인 1,200만 달러를 모금해 프린스턴 대학교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 변모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대학교 수전을 두 대로 늘리고 행정구조를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1, 2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순수 인문학문의 폭을 더욱 넓히고 3, 4학년은 전공과정을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현재 약 5천 명의 학부생과 2,800 명의 일반 대학원생으로 구성돼 있고요. 학부생의 98% 정도가 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면서 대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뤄진 1,200여 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불과 5명 꼴이라고 하네요. 손승우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네, 프린스턴은 종합대학이면서 선구자적인 연구중심형 대학인데요. 비교적 작은 규모인 덕택에 학생들과 교수진이 신입생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밀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 지도력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명문 대학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린스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또 재정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하버드, 예일, 코넬, 다트머스 같은 다른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2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프린스턴에는 의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원 등의 전문 대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정부와 교수진이 지난 수십 년간 석학들의 지혜를 모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대학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학부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둘째, 일반 대학원에서는 순수 학문 연구가 부단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은 이 두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과로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이 있고요. 특히 3, 4학년 학생들과 석박사 과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드로 윌슨 스쿨은 정치가나 외교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학교인데요. 공공정책과 행정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하버드 공공정책전문대학원인 케네디 스쿨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아주 높은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경음악이 된 노래를 부른 여가수 신주원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또 2024년 시즌 1과 2를 각각 공개한 넷플릭스 기획 연속극으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국토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심각한 빚에 시달리는 456명의 참가자가 목숨을 걸고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게임에 참여해 결국 승자 한 명 외에 모두 사망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면서 극적인 전개를 이끌어가는데요. 시즌 1에서 승자가 된 주인공이 시즌 2에 다시 등장해 잔인한 오징어 게임의 배후를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은 시청 가구수를 기록하는 글로벌 흥행 신화를 썼는데요. 시즌 1은 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여러 나라의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등장하고 일반인이 참가하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 등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흥행 성공에는 어린이 게임에 어른들이 참여하고 실패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잔혹한 설정, 그리고 그 잔혹함을 드러내는 다양한 흥미 요소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그중 배경음악도 화제를 모았죠. 오징어 게임의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선혈이 낭자한 장면과 대조되는 재즈음악 Fly Me to the Moon이 나와 극적인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인 여가수가 불러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음원톡 주인공 신주원 씨를 소개합니다. 신주원 씨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주원이라고 하고요. 노래하는 사람이고 현재는 뉴욕에서 거주 중입니다.
네, 한국에서 뮤지컬로 대학을 마치셨고 또 2018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2020년에 종합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마치셨던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셨다고요. 이 길로 들어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공부는 뮤지컬을 했고요. 지금은 재즈 뮤지컬, 뭐 할 수 있는 락, 뭐 힙합, 케이팝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엄마가 미술을 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랑 오빠랑 그냥 되게 아기 때부터 뮤지컬, 뭐 음악, 발레, 뭐 당연히 미술관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랑 이제 오빠랑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영향이 컸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접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네, 한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연한 기회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분의 연락을 받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셨다고요?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분을 제 아는 작곡가 지인을 통해서 그냥 아는 사이였고, 전화가 와서 아 혹시 Fly Me to the Moon이란 노래를 아냐?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듣고 일단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 빨리 보내달라. 핸드폰으로 얼른 그냥 몇 개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아 이렇게 한번 불러봐라. 저렇게 불러봐라. 그래서 그거를 막 몇 차례 몇십 개 거쳐서 보냈는데 이제 설명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자세히 하시면서 그 노래 싱어를 좀 급하게 찾고 있다. 근데 이 노래를 황동혁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오케이가 돼서 녹음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는 뭐 그때야 뭐 아 네 당연하죠. 넷플릭스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녹음실에서 정말 빠르게 진행됐었어요. 바로 녹음실에서 정재일 씨 만나고 또 이제 씬 이제 장면 얘기 듣고 간단한 그냥 설명과 함께 바로 저는 어느 순간 이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도 한 50분? 정말 짧았어요. 정말 그렇게 빠르게 끝난 게 세상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큰 쇼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때 한국에 있던 저는.
네. 신주원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이 Fly Me to the Moon이 나오는 장면이 사실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총살 장면이잖아요. 뭐 잔뜩 기대한 참가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참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피 터지는 장면이라서 녹음실에서도 근데 노래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그냥 나름대로 아 이게 너무 완벽한 대조잖아요. 그럼 더 내가 더 맑고 영하게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 사실 원하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대한 영하고 맑게 불러달라.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 장면이 이렇게 잔인한데 내가 더 맑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런 소리를 뽑아내야 장면이 더 살겠구나. 그냥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녹음실에서 눈을 감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려가면서 그냥 소리를 최대한 뽑아냈던 것 같아요. 더 밝게 더 그래서 되게 내 강렬했던 내 짧은 기억으로 남아요.
여기서 제가 잠시 그 노래를 한번 틀어보죠. 자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네, 이거는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즌에 나온 신주원 씨 목소리고요. 또 2024년에 나왔던 두 번째 시즌에서도 같은 노래를 부르셨죠.
시즌 1과 완전히 다른 음악이거든요.
오, 장르가 바뀐 같은 노래네.
완벽하게 다르게 편곡됐어요. 완전 다른 노래. 아, 시즌2는 제가 노래를 듣고 이 방에서 했거든요. 그때 너무 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다시 연락 주셨어요. 감사하게. 다시 연락이 와서 대표님이 아 감독님이 남자 목소리를 원하신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와서 아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 하신다. 아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노래도 이번에는 힙합 버전으로 편곡됐거든요. 제가 딱 사실 좋아하는 음악이어서 아예 노래를 쓴다는 마음으로 정말 몇십 개를 보냈어요. 기도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좋아하셔서 하게 됐어서 이번에는 뭔가 제가 약간 편하게 지금 현재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스타일로 부른 곡이 시즌2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음악이 시즌2 음악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해서 그냥 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징어 게임의 참 상징적인 장면이 그렇게 또 탄생하게 됐네요. 참 20대 아티스트로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두 번이나 하게 되신 건데 그 경험이 이 아티스트로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로는 왜냐면 이렇게 큰 쇼에 제 목소리가 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 일단 이게 굉장한 일이고요. 제 인생에서 큰 변화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제가 코로나 때 졸업을 하고 정말 학교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 올 기회가 OPT도 automatically cancel 됐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오징어 게임 덕분에 비자를 받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변화고요. 제 목소리만 실렸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갑자기 어마어마한 유명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막 팬이 엄청 생겨나고 이런 변화는 없어요. 제 삶은 똑같은데 그냥 이 환경이 한국이 아니라 뉴욕이 됐다라는 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다시 왔다라는 점? 저 완전 럭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닌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정확히 맞아요.
네, 자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게 2016년에 유학파 출신 교수님하고 뉴욕에서 공연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게 계기가 됐다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교수님이 NYU를 다 나온 작곡가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서 와, 이게 뭐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 뮤지컬을 보면서도 제가 그때 영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도 하나도 이 배우가 뭘 하는지 일도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런 기분을 받고 울고 있고 위로받고 있지? 이게 너무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뮤지컬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 본 뮤지컬이 주는 것보다 한 10배, 몇백 배를 받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냥 아예 아, 난 여기다. 아, 난 여기 와야겠다. 그게 뮤지컬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인종들, 너무 다양한 기준들. 내가 어딘가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세우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부르셨던 근데 그걸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아, 여기다. 해서 바로 한국 가서 그때부터 그냥 정말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20대에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참 변화가 많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주원 씨 이제 뭐 5년째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활동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사실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연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를 퍼포밍한 쇼였어요. 근데 제가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어떻게 반응할래나? 되게 실험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했고 관객들도 좋아해줬고 너무 제 스스로 아 잘했다 하는 공연이어서 그거 하나랑 라마마라는 극장에서 했던 공연. 그게 13 Fruit Cakes라는 공연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Virginia Woolf라는 어떤 한 인물의 신에서 그 사람이 입장이 돼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하염없이라는 노래인데 그 일이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지금 20대 프리랜서 가수 뮤지컬 연기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떠신가요? 가장 도전이 되는 게 있다면요?
뉴욕에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생존하는 거. 뉴욕이라는 곳이 되게 만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바라는 건 음악만 좀 더 집중해서 노래를 정말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 뉴욕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떠나고 다시 사라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사람들을 만들고 내 공간을 만들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챌린지라면 챌린지입니다.
지금 그 뉴욕에서 아시안 가수나 배우들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종종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만 해도 아시안 배우들이 지금 많이 무대에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K-POP, K-드라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받고 있는 데요. 제가 어딜 가나 나 한국에서 왔어 하면 막 크리아 이러면서 되게 존중받듯이 어떻게 보면 제 가치를 확 높여주는 거잖아요.
신주연 씨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음악인이길 바라는데요. 자신과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는 나만의 고요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신주원 씨가 오징어 게임에서 불렀던 노래 Fly Me to the Moon은 원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우주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곡인데요. 연인을 사랑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청취자들을 위해 신주원 씨가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름다운 선율 감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다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 공부를 한 탈북민 김성열 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남북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청진이 고향인 김성열 교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북송 다시 또 탈북, 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10대는 사춘기를 겪을 그런 어떤 교류도 없었고 아 이제는 좀 배워야겠다. 뭔가 알아야겠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김성열 교수가 탈북 이후 학업에 뜻을 품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한 이유가 생계형 탈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저희도 그 혹독한 경제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중국 북경 지역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북경 지역에 가서 다른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몽골 루트라고 합니다. 몽골 루트로 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를 만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돈이 없었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한국에 온 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한국에 먼저 입국한 김 교수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김 교수의 어머니 또한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어머님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그 브로커가 그럼 후불로 정착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후 중국에 남아있던 누나도 김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에 정착했고요. 김 교수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면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적대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뭐 토대가 나쁘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책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거기 지금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올 때마다 가져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이나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역사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김 교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니며 한글부터 다시 배웠고요. 약 1년 만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죠.
하늘꿈이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중학교 1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 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 다음에 대입 검정고시라고 한 마지막 시험까지 4개 정도를 시험을 봤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과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천안에 고신대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요. 그분들 중에는 이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고대 출신들도 있고 카이스트 출신 다양한 어떤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각자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수학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과외를 받았죠 계속.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더니 어쨌든 뭐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4개 정도를 다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대입 검정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김 교수는 고민 끝에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대학원 진학의 과정까지 들어봅니다.
대학교를 7년 다닌 이유는 한동대가 거의 수업 절반이 거의 한 60, 70%가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학연수를 많이 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사실 영국에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국내 대학원에 지원을 해보자. 근데 또 학비가 없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 헤지펀드 하는 전문가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탈북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어느 대학,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세대를 갈 것인가 고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으로 가자. 이제 통일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관계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그렇다면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석사과정 논문을 썼을까요?
대학원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내 분야를 찾아야 되고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우드로 월슨 센터에 있는 외교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냉전 시기에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 관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공식 외교 문서거든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북중관계로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교수는 석사과정을 하는 도중 또 다른 고마운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석사 딱 입학해서 이제 3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월달에 2016년 1월달이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공공외교 담당 어떤 분이 지금 올 수 있겠냐. 자기 부장이 되시는 미국 분이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거기 갔죠. 가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북한이라는 지역이 뭐 독재가 영원하다는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꼭 무너질 텐데 이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미국 가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좀 보고 싶다. 지금 우리 탈북 청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찾아보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봅시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미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기 좀 와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장학금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김 교수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까지 준비했고요.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인 맥스웰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박사 논문을 쓰던 도중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와,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논문에 참고할 자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이제 교정하는 시기를 한 몇 개월 정도 지도교수하고 계속 줌으로 이 단어 왜 여기 왜 있냐,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몇 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집에 베란다가 있는데 어느 날에 제가 그 베란다에서 술 마시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뒤에서 이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아 여기서 박사 포기하고 취직이나 하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다 왔는데 또 왔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수정의 작업을 거쳐서 교수님한테 딱 보냈더니 교수님이 일단 또 수정해라. 한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날아와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이건 사람 미쳐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진짜 바란다 하면서 그 논문을 최종 논문을 이제 교수님께 보냈더니 교수님이 아, 이 정도면 심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2021년 12월 김 교수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